베드로전서 12번 메시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됨. 18절 19절로 가기 전에 나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되는 문제에 관해 더 말하고 싶습니다. 행실이라는 구는 헬라어의 추가적인 해석입니다. 1장 15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만 거룩해지고 거룩한 생활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생활 방식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거룩하거나 어떤 일에서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 거룩하고 낮에는 그 일에 있어서 더 이상 거룩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거룩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실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성됨 안에서 습관처럼 거룩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 즉 조성됨 안에서 거룩해 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과일나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생명의 어떠함에 따라 사과를 엽니다. 이와 같이 귤나무도 그 생명의 어떠함에 따라 귤을 엽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는 것과 귤나무가 귤을 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각 나무의 생명 특성의 어떠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에서 거룩해 되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소위 거룩을 강조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거룩하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다른 때는 매우 세상적이고 육적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거룩한 행실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표현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갖는 기본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과일나무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과나무에게 사과나무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사과나무의 행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종류의 나뭇가지에 사과를 매달아 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 후에 그 사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의 생명의 어떠함을 가진 사과나무는 그 안에 있는 사과나무의 본성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됨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으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분배하셨으며 이 거룩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행실에 관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성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화되다라는 헬라어는 형용사 거룩한의 동사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킬 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을 역사의 근거로 하여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끔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됨이고, 둘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성화되게 하는 역사이며, 셋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생활을 살게 하는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느 정도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실 자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표현되는 생활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을 암.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문법에 의하면 18절은 17절의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에 관계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약기 때문에 느슨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침례교 선교회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그 가르침이 얕은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내 마음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선교사들과 중국인 사역자들이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무게 있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 다녔던 동안 이 구절들에 관한 가르침을 들은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모든 전파는 매우 얕은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구속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전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전 존재를 집중하여 이 구절들을 읽는다면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말에 의해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이 망령된 행실은 15절에 있는 거룩한 행실과 반대됩니다. 대부분의 참고 문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들과 범법함과 법없음과 죄 있는 것들로부터 구속하십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셨는데 이는 여기의 강조점이 죄 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 전체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가져야 할 거룩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영의 거룩케 하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의 구속도 역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냅니다. 우리의 옛 행실, 즉 사욕의 생활은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즉 그분의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적인 많은 귀한 것들, 즉 말씀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들이 오염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종교적이든 성경 용어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읽을 때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느낌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장 18절 19절을 쓸 때 그는 느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온바됨. 나는 구속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오다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온바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기 전에 가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령된 행실의 더러운 시장에서 영가로 판매되었었습니다. 만일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느낌이 부드럽다면 당신이 쇼핑센터에 있을 때 그런 장소가 깨끗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것이 매우 깨끗할지 모르나 영적으로 말한다면 매우 더럽습니다. 더욱이 그런 곳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망령된 행실에 관계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점포, 즉 더럽고 세상적인 점포에서 영가로 판매되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 사회는 더러운 시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탄의 점포에서 영가로 판매되는 물건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매우 비싼 값, 즉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팔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사탄이 깨달았을 때 그는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놓아주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많은 장애물과 장벽들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사온 바 되었지만 사탄 편에서는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피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서 세상의 표준에 이른 생명을 가진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 또한 죽음을 거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언어도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고 사오기에 자격 있고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강탈한 자인 대적 사탄에 의해 영가로 판매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함. 1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 피의 효과와 기능과 가치와 능력과 권위는 영원하고 썩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뿌림으로 일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뽑아낸 그리스도의 피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거룩한 행실로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우리는 그렇게 비싼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며 건강하고 진지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이 구속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18절과 19절에는 금은과 어린 양의 비교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가치가 있지만 그것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유기체가 아니지만 어린 양은 살아있으며 유기체입니다. 이 비교를 통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던 값이 생명과 유기체에 속한 어떤 것과 관계됨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표론에서 보리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밀보다 보리가 더 빨리 익습니다. 이 때문에 보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신 것을 기초로 하여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분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그분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떡은 식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가 동물의 생명에 속한 것들로 떡을 만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후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떡은 보리떡이었습니다. 결국 이 떡은 주님의 살이 됩니다. 물론 보리는 식물의 생명이지만 피가 있는 육체의 살은 동물의 생명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 요한복음 6장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성경의 진리들은 체계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보리떡과 살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까? 이 장에 의하면 보리와 살이 서로 하나로 뒤섞여 있으며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에 의해 대표됩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에 의해 대표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성하시며 또한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연합되고 섞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죽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고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둘 다에 의해 대표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은 독특하며 그분의 피 또한 독특합니다. 어떠한 피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것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의 인격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독특합니다.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귀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음.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흠과 점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들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흠은 보석과 귀한 것들 안에서 발견되는 불순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손에 보석이 한 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이 보석이 순수하다면 거기에는 어떤 혼합물도 없을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혼합된 어떤 이물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보석이나 귀한 것들 안에 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물질, 즉 혼합된 그 요소가 흠입니다. 점은 상처받음으로 인해 생긴 흉터입니다. 만일 당신의 손이 상처를 입었다면 결국 그 상처는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흉터가 당신의 몸에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함으로써 우리 안에 많은 이물질, 즉 흠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물질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표론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을 속죄제로 드린다 합시다. 그 양은 흠이 없고 혼합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양은 또한 점이 없고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속죄제로 드릴 양은 순수해야 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혼합됨이나 흠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처받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 젊더라도 당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에 많은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완전하게 보존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박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에 심각한 상처입니다. 우리는 또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나는 우리 중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상처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런 거짓말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또한 훔침으로써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훔친 적이 없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가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훔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서 훔칩니다. 훔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상처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격은 많은 방면에서 상처를 받아 왔습니다.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많은 흠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상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6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합됨이 없고 점이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께는 어떤 흠이나 상처도 없습니다. 사실상 흠없고 점없는 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사용된 구약의 용어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을 읽는 어떤 유대인도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한 참된 제물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때 드려진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어린 양은 자세히 조사받기 위해 나흘 동안 감금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드려질 수 있기 전에 먼저 흠이 없고 점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못 박히시기 전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조사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그들은 그분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와 헤롯에게 주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통치자들도 로마법에 따라 그분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법과 세상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조사를 받으셨으며 혼합됨이나 점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이 유일한 인격만이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한면으로 베드로는 구약의 예표론을 말합니다. 또 한면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임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속량하기 위해 드려진 분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기 위하여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것을 격려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두려움으로 거룩한 행실을 갖고자 하는 갈망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며 당신이 나그네 된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비싼 값으로 구속되었고 사온바 되었으며 구매되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 안에서 살게 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했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망령된 길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은 반드시 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매우 도덕적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목표나 표적이나 목적이 없는 망령된 것입니다. 목표나 목적이 없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은 무게 있고 만족으로 가득 찬 생활입니다. 그것은 목적과 목표와 표적이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실행상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되고 나그네로 있는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관한 베드로의 말을 상고하는 데에 시간을 드립시다.